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예언약의 율법을 새롭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언약의 현실 그리고 천국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특별히 예언약과 새언약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어떻게 완전케 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약을 완전케 하고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언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고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잘 이해할 때 특별히 율법을 예언약에서 이해하는 것과 새언약에서 이해하는 것, 이 차이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에 세 가지 현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약을 완전케 하고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의 그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이것은 꼭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부분적으로 증거하던, 즉 예언약이 부분적으로 증거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그림자와 예표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참 현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와 예표 수준이 아니라 참 것으로 천국의 현실로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고 하실 때 그 진정이라는 의미가 참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예표와 그림자로 예배드리던 현실이 지나가고 참것으로 천국의 현실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완전히 이루어주시는 때가 왔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이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전히 구약의 부분적인 것에만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요. 잘못하면 또 여전히 그림자와 예표 수준에 머무를 수 있고요. 또 여전히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저희가 꼭 기억해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율법을 어떻게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지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새롭게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구약의 예언약에서 주시는 현실하고 부분적으로 알려주셨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그 살인죄가 알려주는 현실을 완전히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살인죄를 진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심판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완전히 사랑의 계명으로 다 순종하셨다는 것. 여기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제 계명이 하나씩 풀어지고요. 그 이어오는 구절에서는 가늠하지 말라는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이 가늠죄가 뭘 의미하는가? 구약에서는 실제로 가늠한 경우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였지만 이제는 마음속으로 자기 배우자 외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늠죄가 알려주는 궁극적인 현실의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 신랑으로 참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한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늠죄였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시고 우리 중에 가늠죄를 지지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다 지옥불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 가늠죄가 알려주는 이 계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그 요구를 완전히 이루세요. 하나님만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또 자기의 신부 삼으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이 가늠죄에 대한 계명도 완전히 이루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 이후에는 또 맹세에 대한 계명도 새롭게 풀어주세요. 근데 이 원리들이 다 같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은 원리로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계명들은 또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현실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로움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며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시고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명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약의 모든 계명들과 율법을 이해할 때 특별히 십계명을 이해할 때에 새 언약의 현실에 비추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하고 다 이루신 현실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을 새롭게 풀어주시는 원리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모든 계명에는 우리 죄의 실상이 드러나 있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세요. 모든 계명에는 우리 죄의 실상이 드러나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진짜 죽이지 않으면 되는 그 수준 정도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이 하나님의 계명이 수준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같은 의미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저 남 안 죽였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로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천국에서의 그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의 수준. 예수님은 거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로움의 수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의로움의 수준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조금 의롭다, 저 정도 계명을 지켰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실제로 계명을 지켰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도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의로움의 수준,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의 수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참 현실이 어떠한가를 이 계명이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랑이 모든 계명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시 비추어 보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모든 계명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오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이 마태복음 5장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텐데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또 새 언약의 율법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38절부터 예수님께서 또 옛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율법의 원리를 비교해 주면서 알려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38절에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이어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율법의 원리를 알려주세요. 이걸 잘 보세요. 옛 언약에서는 이랬으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뭔가 반대되는 계명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계명을 완전케 하고 이루시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의 원리는 이랬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원리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명령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원리로 된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공평과 정의, 의 원리로 올바로 유지하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율법, 사회법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옛 언약의 모든 사회법이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그렇죠? 그 교회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한 그 신정국가가 구약에선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그리고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우리 교회. 이 신정국가를 다스리는 원리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된 여러 가지 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몇 구절만 좀 찾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와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유지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이 교회에게 이러한 율법의 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권리와 소유를 보호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만일 누군가 그것을 해하였을 때에 그의 합당한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없애고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공평과 정의의 원리예요. 공평과 정의의 원리는 선한 건가요? 아닌가요? 선한 원리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원리를 잘 보면은요, 사실 이 공평과 정의의 원리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법에도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와 정부의 법에도 이 원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그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로 이 세상에도 어느 정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회법을 만들어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회법은 일반 은혜로 주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은혜로 나라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잘 세우라고?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어느 정도 악이 가득 차는 것에서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법을 만들어 세상 정부에 칼을 주시는 거예요. 악이 더 악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세상이 더 큰 죄악에 빠지는 것에서 지키시기 위해. 그래서 지금도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도록 이 세상 정부에 권세를 주셔서 그 법 아래에서 각 개인의 권리와 소유가 보호를 받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두 왕국, 투 킹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라의 법에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일반 은혜로 나라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으로 은혜로 주시는 기쁘신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사회법의 원리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증거하게 하셨으나 이제 예언약 때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그랬으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구약의 그 사회법의 원리인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잘못됐다는 뜻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이 악하다는 뜻도 아니고 그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정부의 법에도 나타나 있는 이러한 율법의 원리,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신서로 와도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세상 나라의 법에도 순종하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가면 그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베드로전서 2장 13,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운 제도와 법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정부의 법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중바가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일반 은혜 가운데 세상이 극악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며 믿는 자건 그렇지 않은 자건 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개인적인 권리와 소유를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타락할 거예요. 이 세상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시민으로서 투표를 행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평과 정의로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도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언약의 율법도 그런 면에서 예언약에게 주신 사회법의 율법도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도 잘 보시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여기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잘 보면 합당하게 보복할 수 있는 받은 대로 갚아줄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면이 있죠. 첫 번째로. 그러나 또 한 가지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합당치 못하게 받는 더 큰 보복, 내가 행한 대로 받아야 되는데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지켜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이지 눈에는 눈과 귀와 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어떤 자가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이에 보복하여 눈뿐 아니라 귀까지 잘라버린 자면 이것은 합당한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어야 한다는 거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원리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법의 원리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주신 배경에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공평과 정의의 원리의 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죄인들은 늘 서로 해하고 상하게 하고 받은 것보다 더 갚아주려고 하고 늘 미움과 살인하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와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받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주셔서 악을 누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공평과 정의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그 정도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그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의 현실일까? 그 정도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남을 해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순종한 것일까? 그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해하지도 않았고, 그쵸? 그리고 남에게 더한 것으로 갚지도 않았다. 그 정도면 되었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느 정도 공평과 정의만 유지되면 된다고 믿는 거죠. 더 깊이 관여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저 어느 정도 나는 받은 대로 주면 되는 거고 또 준 대로 내가 다시 갚아주면 되는 거고 이 정도 현실에서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만 유지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약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참뜻은 더 드러날 때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율법들이 많았어요. 그저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그저 합당하게 보복할 수 있다거나 합당치 못한 보복을 하지 않는 것,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해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여 그저 서로를 해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지켜주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이러한 율법을 주시면서 또 다른 율법을 같이 주세요. 그래서 친족 구속자라는 율법을 주셔서, 비록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뭐, 자기의 그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모습이지만 친족 구속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그 종된 삶에서 건져주고 기업을 다시 찾게 해주는 율법도 같이 주세요. 그것은 사랑의 율법이거든요. 자기 권리와 소유를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다 포기하면서 내 형제 자매들을 건져주는 율법이거든요. 그런 율법을 같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죄 짓는 것에 사용했고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보복을 정당화하고 자기들의 복수심을 정당화하여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간음죄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이혼법을 주신 것이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 그 이렇게 어떤 간음의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그런 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법을 주신 이유도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혼인을 지키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죄 짓는 것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이혼이 많이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들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짓는 죄를 정당화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죄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에서 더 죄가 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약의 율법의 원리가 잘못되었다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를 새롭게 풀어주십니다. 그 나라의 원리는 구약의 율법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지만 그 원리를 넘어서는 더욱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예언약의 하나님의 왕국이었고요. 예언약에서는 장차 올 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증거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의 현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었듯이 예언약의 율법도 천국의 삶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국의 왕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구약과 다른 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완전히 드러내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갈 천국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예언약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명하였지만 그걸 명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천국을 가지고 온 후에는 이렇게 명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새 언약의 율법의 원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겠지만 이 새 언약의 율법의 원리, 새로운 계명을 잘 보시면 옛 언약의 율법과 율법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처럼 보여요.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정반대되는 원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가 보여집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는 이런 원리로 살다가는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고 손해보고 다 망하는 원리예요. 예언약의 율법에서는 나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고 지키게 하는 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원리는 내 권리와 소유를 다 버리고 포기하는 원리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우리 많이 본 내용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크게 네 가지 원리를 알려주시죠. 이 원리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그에 합당하게 나도 상대편의 오른편 뺨을 쳐야 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언약의 원리였다는 거죠. 예언약의 율법의 원리.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돌려대라. 누가 나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을 안 빼앗기든지 아니면 빼앗겼으면 나도 다시 빼앗아 와야 되는 게 예언약의 율법의 원리였다고요. 그게 공평과 정의의 원리죠. 이제는 속옷 빼앗겼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에 연장이 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반대되는 율법 아니에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예언약의 율법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더 큰 원리가 들어가요. 바로 완전한 사랑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삶의 원리를 이제 보겠지만 이 원리를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그 삶을, 이 네 가지 원리의 삶을 완전히 드러내셨을까? 누가 이 율법의 원리를, 새로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이루셨을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새로운 율법의 새 언약의 율법의 원리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사랑의 원리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야 하는 옛 언약의 율법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죄악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른편 뺨을 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치셔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셔야 된다고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원리.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 뺨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짐을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의 율법. 공평과 정의의 원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율법의 원래 본질인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실 때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새 언약의 율법,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권리가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되신 권리.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권리를 버리고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자로서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신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자기의 소유와 자기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셨다면 그래서 낮아져 섬기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자기의 권리와 소유를 다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인처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복음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 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마땅히 심판하심으로 갚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자로 강림하셔서 아담과 이브를 심판하시고 거기서 다 모든 역사는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권리를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갚으셔야 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야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그 아들이 다 담당하게 하시고 다 가져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는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네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 뺨을 쳤으므로 예수님도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셔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왼뺨을 돌려대시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자신이 대신 받으시는 것.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은 아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너희가 서로 종과 같이 짐을 지라. 이로써 사랑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저 개인의 권리와 소유를 지키고 보호해주며 공평과 정의를 유지하는 예언약의 율법의 원리, 이 세상의 나라와 정부의 원리를 뛰어넘는 더 나은 나라, 예수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약과 새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세상 사람들과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 삶의 원리와 구별되는가? 우리의 삶의 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이고 계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새 계명으로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그 십자가 사랑의 원리로 더욱더욱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남에게 해 안 입히는 것, 그저 욕 안 먹는 것, 그저 나 하나 잘 살아가는 것, 남도 그 정도로 나에게 대해준 만큼 나도 갚아주는 것, 그것으로 족한 삶은 천국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서로가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 그저 해 안 입히고 봐도 안 하고 나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각자가 개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놔두는 것, 이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치리사역도 마찬가지죠. 왜 거기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죄까지 다뤄주시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죄의 짐을 우리의 짐으로 지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구해주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당신의 프라이버시 침범 안 하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처럼 가는 거예요. 누가 맞나 틀리나,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한가 따지는 것, 내 권리, 내 소유를 찾고 지키는 것,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따지는 것, 그들의 삶의 원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꾸짖는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끼리 송사가 붙어서 누가 옳고 그른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것을 따졌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물론 정말 정말 심각한 사건은 세상 나라의 법에까지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송사가 붙어서 누구의 이익을 따지고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 주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야 할 더 높고 크고 첫 번째 와야 할 삶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우리의 삶은 이제 그들과 분명히 다른 현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속한 천국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의 권리와 소유를 찾는 것이 먼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찾고 증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사는 거예요. 비록 너무 미약해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로 와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증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원에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새 마음을 품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갔는가, 어떤 계명이 그들을 주장했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원리에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보이세요? 공평과 정의의 원리면, 아니 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 형제자매들에게 줍니까? 그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권리와 소유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기쁘게 힘에 넘치도록 즐거이 바치며 헌금의 삶이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어디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복음에 그 알려주는 사랑이 더욱 가득 넘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우리도 같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로 완전히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새로운 율법, 천국의 법을 주셨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원리.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 맛보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의 원리가 나오고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에 속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 그리고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십자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사랑을 맛보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이 힘에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형제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 또 주일 예배 때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